오늘 아침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고 또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내용 중에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낮에 우리가 설교해야 될 그 부분, 6장이 두 번째의 유월절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리고 11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가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제일 먼저 들어간 게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척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구려로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 바꾼 것을 막 엎어버렸죠. 그리고 비둘기도 날려버리고 짐승도 채찍으로 때려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그 대왕이 46년 동안 지었던 성전입니다. 그걸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도 이 말씀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내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킨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서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성전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걸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서 말씀하고, 그리고 36장, 37장에서 성전을, 성막을 만들었지요. 그 만든 성막, 그거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거이고 뭐야, 성막 안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뭘 이야기를 해요?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 믿지 않은 자는 못 오리만은 사도들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이 로고스로 계시는, 창세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낳게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하나님 자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것을 누구도 모르죠. 그러나 누가 알았어요? 바로 사도들이 먼저 안 거예요. 그런데 이게 누가 알아요? 교회 다닌 사람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껍데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너무 많고, 이건 도대체 교회인지 아닌지로 알 수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닥쳐오기 때문에 교회들이 완전히 타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내 속으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까 타락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쭉 이 내용을 살펴가면 아소리가 안 날 수가 없고, 이것이 아소리가 안 난 사람은 진짜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녀도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말씀에 든든히 섬으로 흔들림이 없어야만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유월절을 통해서 크게는 뭘 가르쳐주냐? 예수님 성전, 그들이 성전 이것을 대단하게 높이 평가하려고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성전은 어마어마하지요. 왜?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전이 곧 누굴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오셨지만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하고 있는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모르고 서기관도 모르고 제사장들이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기 자신들의 세력을 얻기 위하고 자기 자신들의 부의 축적을 누리기 위해서 짐승도 팔고 대제사장도 돈을 주고 사버리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닌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돈이나 챙기려고 그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명예나 얻으려고 그러고 방송이나 탈려고 그러고 어디 가서 인기나 얻으려고 그러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절간에 죽놈들을 데려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것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성도라면은 이건 죽어 있는 자이고 누구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성전의 완성자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곧 그가 뭐예요? 그리스도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이 이제 낮에 설교가 될 겁니다만은 두 번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요 곧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가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 자체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의 성취자요 그가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만 공급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생명과 영적인 생명의 모든 것의 주관자지요. 그런데 세 번째의 유월절은 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을 다 살려서 천국으로 가게 할 그 메시아인 사실을 세 가지만 가지고도 정리를 해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 나갈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장 말씀까지는 영광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 기적의 책인데 바로 2장에서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어때서요? 여섯 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돌 항아리는 뭐라고 해야겠느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물을 담은 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은 손을 닦고 더러운 외적인 것을 씻어주는 역할을 해. 바로 그것이 뭘 나타내고 있네? 유대교 자체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는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구원론이 바른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끗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대해서는 생명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있지만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은 있지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안식이라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빈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 물을 채우니까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갖다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포도주가 어딨냐 이거야. 신랑 와봐라. 그래 신랑 오니까 대개 사람들이 첫 번째 이 잔치에서는 좋은 걸 내놓았다가 나중에는 나쁜 것을 내놓은데 너는 도대체 어디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옛날부터 있는 이 귀한 포도를 이제야 내오느냐 모르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자냐? 유대교의 형식과 의식만이 아닌가 내면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인 걸 보여준 거예요. 물만 떠서 씻은 것이 아니라 그 물을 화학적인 작용으로 완벽하게 변화시키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하 만물의 주관자만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유대교는 외면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은 바로 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은 내면을 변화시키는 자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그래서 3장으로 지나가게 되면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에 그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성령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면의 변화를 시키되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3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신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한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읽어보면은 이야, 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목사라 해서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경 잘 알았다고 폼낸 사람, 그 정말 어떨 때 보면은 전라도 말로 가짜난 사람들입니다. 가짜난 사람들. 뭐 성경 조금 알아가지고 설교 좀 잘했다. 가짜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들은 아소리를 내고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요. 말씀의 진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기쁘고 즐거움으로 인해가지고 내 속의 것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멋진 자들이 되어야 코로나19가 오든지 조금 쌀밥 먹었던 게 보리밥 먹든지 건강한 것이 조금 건강이 없든지 간에 행복한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맨날 외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들도 뭐 벼슬이나 해먹으려고 싸우고 말이죠. 이거 참 더럽고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귀한 성도님들이요. 어떻게 반지를 차도 예? 옛날 말로 하면 일본 말로 매키해 놓은 것이 원 좋은 것하고 가깝습니까? 도금해 놓은 것이 뭐이 진짜 배기와 가깝습니까? 우리는 진짜 배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배기가 돼야 됩니다. 진짜 배기. 진짜 배기가 되려면은 외로워야 됩니다. 고통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누구하고도 접촉 안 해봐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렇게 살아 그 말이 아니라 내 관리를 잘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놓고는 빨리 제자들 보러 가라고 그럽니다. 제자들 관리합니다. 본인 자신 관리합니다. 왜요? 그들은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이야기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로마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빵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래서 잡아가지고 왕을 시키려고 그럽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혼자란 말이 납니다. 산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는 외롭지 아니하고는 이 내 영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잘 모든 사람과 어울려 다니십시오만은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가지고 나를 볼 줄 알아야 그때부터 나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지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뭐예요? 그는 내면을 완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자요. 3장에서는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자요. 4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죽어가는 자를 살려달라고 지금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완전하게 회복시켜줬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 할렐루야. 생명의 주관자가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데, 이제 6장에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요, 생명의 공급자요, 생명 자체인 것을 오늘 이제 6장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인데 자기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니까. 그러면 자기가 왕에게 이야기해도 할 수 있느냐? 왕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생명에 대해서는 우지좌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자신이 관리 못합니다. 육적인 생명을 관리는 조금 하려는 건 모르지만 생명 자체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코에서 김을 빼버리면, 호흡을 빼버리면 죽은 자가 됩니다. 아무리 젊었어도. 여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 하면 표적과 기사만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적인 이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를 찾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사정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지요?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이게 유대인들은 너희는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47절에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냐면은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야기한 거예요. 49절에, 49절 다 같이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도무지 이 표현은 안 된 거예요. 예. 무엇하고 같으냐? 믿음이 조금 있어. 그런데 교회 다니면 맨날 병 고치는 것이라거나 방언하는 것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환상을 본 것이라거나 무슨 기적을 일으키는 이런 것에만 매여 있는 사람은 저급한 신앙입니다. 단계가 신앙 중에는 아주 낮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사람들은 큰 신앙으로 보지만 주님이 아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 20장에서도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믿지 않았던 도마가 나의 주심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 그 표를 손바닥과 옆구리를 보여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네가 봄으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아니하고 믿는 자가 복 있는 자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 아니하고도 주님을 믿게 되고 보지 아니하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보지 아니하고도 기도에 응답받고 보지 아니하고도 삼천층을 볼 줄 아는 믿음으로 볼 줄 아는 이 자가 진짜 백의 믿음. 그럼 여기서 이 표적과 기사만을 받았던 원했던 그가 진정한 믿음의 자로 바꿔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말은 여기서 뭐 죽은 자가 살았다. 그 말은 네가 병들어 죽게 된 네 아들이 완전하게 고쳐졌다. 완전한 건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믿고 갑니다. 가서 가다 보니까 이 종들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말합니다. 51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은 때를 모른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나 했는데 바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그 말씀하신 그때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고 그 집안 전체가 믿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왕도 할 수 없고 자기의 친아버지도 할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인데 그는 어떠한 자냐? 거리가 많이 있는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보지 않아서도 그의 병든 자의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가지 아니하여도 말씀으로 치료해버린 자예요. 그가 누구냐? 창세 전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표적과 기사만을 원했던 그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곧 누구까지의 그 가족들까지에 대해서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의 생명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생명 주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은 우리가 죽더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교회는 유지됩니다. 그 믿음이 성장하면 생장할수록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헌신과 봉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교회의 성도는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유기적인 연합체인 걸 알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뭘 알 수가 있느냐? 자기의 자리를 위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은 간의 자리에, 위는 위의 자리에, 눈은 눈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자신도 이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에 따라 기쁨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내 삶에 돈이 없어도 기쁨이 있고 건강이 좀 부족해도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참 잘못된 그 부분 속에서 외로워도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그러나 관계 잘못하라 그 말이 아니죠. 관계를 잘하면서 상황과 사건과 그런 환경과 정황의 관계없이 기쁠 수 있는 이게 신앙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내가 목사면 무슨 필요가 있고 내가 은퇴를 안 하면 무슨 필요가 있고 은퇴를 하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행복하고 떠나면서도 나한테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떠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인 유니버설 처치의 한 사람으로서의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목사입니까? 아니면 사람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목사입니까? 주님 인간이기에 사람 보고 좌절하고 사람 보고 절망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내 속에 믿음으로 채워져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열심으로 일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 생애를 마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기도를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요? 현실이 닥쳐오지 않아요. 죽음도 닥쳐오지 않아요. 이별도 닥쳐오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목사로 살 수 있는 비결은 겉에서 나한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돈이 나한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명예가 나한테 준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직 내 속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오늘 그 표적과 기사만을 원했던 그가 듣고 갈 때에도 긴가민가 했겠지요. 그런데 그 종들로 하여금 아들이 완전하게 나섰으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몇 시에 나왔더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때 그 시간하고 똑같은 걸. 이야, 예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구나. 그때 그 기쁨, 가정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한 기쁨이 넘치고 우리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아껴주고 손을 꼭 잡는 멋진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